부족하지만 정기적으로 저의 주일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무진장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 여러 사람들이 계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연락을 하나를 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자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어딘가 화가 난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목소리도 클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안 커요, 사실은요. 이제 설교할 때만 왜 이렇게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도 크지요. 말도 빠르지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이사야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그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민들이 도민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렇게 화가 난 사람처럼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최소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말을 또 빨리 하기는 하지만 오늘과 다음 주이 최소한 두주 동안에는 이런 야단을 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을 주고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서 1장은 뭐 다시 정리할게요.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2장은 넓은 의미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3장은 구체적인 의미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에 들어와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이제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인데 그날에는 지금까지 심판과 징계에 관한 이야기만 담겨져 있지만 4장에서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구원이 담겨져 있고 회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4장이 전체가 6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짧은 장이에요. 그런데 이 장을 한꺼번에 다 설교를 하기가 제 마음이 너무 벅차서 둘로 나누었는데요. 그 주제 단어를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단어 밑에 설교를 둘로 나눴는데 오늘은 2절과 3절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 기록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회복과 구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구약성경 전체가, 물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약성경 전체가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사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의 싹 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를 놓고 이야기하면 가깝게는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그날에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멀리 놓고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초림하는 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날, 혹은 더 멀리 놓고 보면 최종적인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에 라면서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예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날에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고 한편으로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자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시며 동시에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남은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남은 자, 기록된 자들에게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사상이고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이게 4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 이 메시아의 통치에 관한 건데요. 그 메시아가 통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통치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2절에서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어렵게 설교를 할 겁니다. 모르는 것이고 힘든 거면 제가 쉽게 풀어가도록 할 텐데 너무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라 조금 어렵게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날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이제 구약성경에서 이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The day of the Lord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판의 날이지만 다른 말로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망을 시키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은 도우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오실 때에 불로서 멸망하러 오시는 심판자로 오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남아있는 자들은 구원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9장에서 무슨 이야기도 하는가 하면 그날은 큰 빛이 나타나는 날이라고도 해요. 심판은 큰 빛이 아니라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멸망이지만 구장에서 표현하는 대로 큰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단어를 했는데 제가 지금 메시아라는 말을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특징, 메시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단어와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어렵게 제가 풀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싹과 그리고 이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옛날 얘기처럼 되어 있어서 신나요. 여러분들 읽으실 때 막 쑥쑥쑥쑥 넘어가실 거예요. 신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과 하는 특별히 중심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중심인물로 해놓고 앞에는 물론 사울이 나오지만 사울을 세워놓은 이유는 뭔가 하면 사울은 실패한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성공한다. 그러면서 대조하는 가운데서 사울과 다윗을 놓고 있고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예고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아들들로, 다윗의 후손들로 영원토록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생각해야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꾸준히 해서 지금까지 나라가 왕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다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지금은 뭐 그 저기 이스라엘의 총리가 다윗의 혈통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헌법에 다윗의 혈통으로 한다 이런 게 문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혈통적인 왕을 영원토록 세우겠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왕국을 이루어가겠다,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왕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이 다윗에게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다윗에게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렵게 풀어가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별명에 붙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별명은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original gospel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아들도 없었을 때.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씨를 사도 바울은 씨들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복수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단수로 해석을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서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서 그 유다의 혈통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등장을 하고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데 이 이사야보다 약 한 70년 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앞에 구절을 볼게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다윗에게 여러 개의 의로운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의로운 가지를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이미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멸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왕은 이미 끊긴 거예요. 끊겼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다윗으로부터 하나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요. 아니 나라는 멸망해가고 있는데 누구를 가리켜요 그러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단어로 활용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같은 이사야서 안에서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져 갑니다. 대표적으로 28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싹, 즉 이 메시아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오는 이분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60장에 가면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60장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 메시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할게요. 여기까지만 좀 힘들게 이야기할게요. 이사야서 4장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싹을 메시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장에 가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60장에 가서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그 메시아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름다워지고 영광스러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놀랍고 기쁜 사실이 있어요. 놀랍고 기쁜 사실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 지난번 설교에 언젠가 한 번도 인용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방법이 복을 주시는 방법이 추상적이고 뭐 이상한 방법으로 주는 게 아니라 확실한 방법으로 주신다. 그 확실한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구원의 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아주 분명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비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복은 이 땅 위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복이에요. 제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뭐 잘 되고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유일하고 가장 행복한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도표를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땅의 소산이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고 가르쳐줬는데 영화롭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3장에서 여인들이 악세사리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악세사리를 가지고 자랑하기 좋아했고 화려한 거 좋아하고 사치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심판의 날이 되면 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악세사리가 그렇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끔씩 이런 뉴스 보십니까? 누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그런데 그 금메달을 땄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박수치고 뭐 그냥 신문에 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올림픽 경기 이후에 그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뭐 범죄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안 좋은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금메달을 전당포에 갖다 맡긴다든가 경매에다 내놓는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씩 들을 수 있어요. 올림픽의 금메달은 영광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진정한 영광은 영원한 영광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메시아로부터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탈굼이라고 하는 번역본에서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조금은 길지만 시간은 할애하겠지만 탈굼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는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바벨론에게 유단 나라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물론 히브리 말을 배우기는 했지만 우리로 이야기하면 2세, 3세들이 한국말을 안 잊어버리고 우리처럼 완벽하게 쓴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히브리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그 밑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후손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니까 율법을 페르시아가 사용하고 있었던 당시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율법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번역본을 탈굼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탈굼역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때의 여호와의 메시아가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싹이라고 안 그러고 여호와의 메시아가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싹은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여호와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싹은 바로 하나님의 싹이에요. 그래서 신성을 이야기해요. Divine Nature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도 물론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많이 인용하고 많이 듣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한아기가 우리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낳다라고 이야기해요. 한아기가 우리 가운데 등장했다고 안 그래요.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한아기가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태어나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싹 땅의 소산은 우리들에게 메시아의 특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메시아의 신성, divine nature, 인성, human nature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우리가 다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세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성령으로 동정녀, 남자를 알지도 못한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참사람이에요. 그 참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서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 중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몸을 입고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육신으로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 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가 이 이사야에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구원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누군가면 인간이세요. 참 인간이세요. 그분 때문에 구원이 선포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감사한 게 있어요. 더 감사한 게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여호와의 싹으로 땅의 소산으로 오셨어요. For what? 무엇 때문에 오셨는 거예요? 아니, for whom?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예요? 2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는가 아세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해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피난한 자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자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피난한 남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그 땅의 소산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길게 썼지만 제가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길게 썼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아멘이 확 나와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이게 바로 메시아가 통치할 때에 나타나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런데 여기 번역에 조금 이제 아쉬움을 담그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ESV라고 하는 영어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And he who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냐?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피난한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겨져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예요. 남은 자 사상, remnant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자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4장을 신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를 오늘 3절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거룩한 자라고 부른답니다. 남아있는 자를 거룩한 자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튼 시온에 남아 있는 사람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둘로 나누지 않으셔도 돼요.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남아 있으면 거룩하다. 근데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렵고 환난이 닥쳐올 때 무조건 남아 있으면 거룩한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잘 있어봐야지, 잘 남아봐야지, 끝까지 있어봐야지. 내 힘으로 남아있는다고 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명기에 가면 이거는 앞에 자막을 만들었어요. 신명기에서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뭐가 된다고요? 성민.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약속한 대로. 자, 그러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배경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었는가 하면 자기들의 발로 애굽 땅을 탈출하고 자기들의 발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자기들의 발로 광야 40년을 걸어갔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의 발로 걸어간 건 맞아요. 자기들의 발로 애굽 땅을 나오고 자기들의 발로 홍해를 건너고 자기들의 발로 광야 40년을 걸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걸어갈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땅에 열 가지의 재앙이 내렸을 때에 처음에는 애굽 백성들에게만 왔지만 나중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재앙이 내렸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의 발로 애굽을 나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지 않으셨으면 그들의 발로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으면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마시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남아있으면 거룩하게 된다? 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견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남아 있는데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자라고 불러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권사님 앞에 가서 권사님 내 이름 해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벌써 웃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내한테, 여러분이 남편한테, 아니 여러분의 자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빠가 이름 해도 거룩한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웃기지 마세요. 아니면 아 예. 그런데 그게 진짜로 동의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부른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그 모든 사람들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사태에 이제 우리 미국에서 막 초창기에 뭐 마스크가 그냥 마켓에 없고 막다 떨어졌을 때 얼마나 발을 동동동동 구르셨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시간 조금 지나니까 한국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마스크 보낼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중심으로 동생들한테 마스크 다 회수. 그래가지고 걷어다가 저희들한테 줬어요. 근데 뭐한 식구당 뭐몇 개밖에 못 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뉴스도 들었어요. 호적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늑달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아버지, 우리 애들 호적에 올라갔나요? 그랬더니 아마 안 올라갔을 텐데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안 올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받아요, 못 받아요? 마스크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 기록이 되어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름이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왔죠? 우리 이철호 집사님 딸이 첫 아기를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아직 못 들었어요. 근데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간호원한테 이거 저 서류 갖고 오라고, 내가 내 이름 적겠다고. 아기가 간호사한테 서류 받아서 자기가 다 이름 넣고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혈액형은 뭐고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자기가 다 적어가지고 편지 봉투에다 넣어서 우표 붙여서 그리고 카운티에다가 시에다가 보냅니까? 아니잖아요. 다 엄마 아빠가 불러주는 대로 간호사가 써가지고 간호사가 다 알아서 보내고 나중에 필요할 때 birth certificate 받고 그거 가지고 가서 여권 만들고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이 왜 그렇게 되냐? 엄마, 나그 이름 싫어요. 다른 거로 바꾸세요. 태어나자마자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누가 기록해요? 엄마, 아빠가 기록을 하든 간호사가 기록하든 분명한 것은 본인이 기록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록된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책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불로소 싹 쓸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우리의 뜻대로 기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택함 받은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 한번 주신 것은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받을 때에 선택받을 만한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조건을 찾으셨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조건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들의 이마에, 우리들의 어깨에, 우리들에게 보혈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옷을 보시고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땅 위에서 택함 받은 백성답게, 생명책이 기록됨을 받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답게 이땅 위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